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은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이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만 명 가까운 혹은 그보다 훨씬 넘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이제 먹이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모두가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을 수 있고 흥분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Signs and wonder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표적의 목적은 사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그 가리키는 방향, 가리키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인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생각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디어 이제 깨닫고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 생각의 틀에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자꾸 조르고 재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자꾸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 미숙한 마음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유혹과 생각들에 전념될까봐 그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함께 가실 수도 있었는데 혹은 제자들 보고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이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내가 보낼 테니 너희는 얼른 배를 타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촉에서 앞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을 잘 아셨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방금 있었던 그 기적에 도취해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것 이제 부족함이 없겠다. 이제 문제가 없겠다. 또 이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로 이끌까? 사람들을 흥분시킬까? 우리의 추종자로 만들까? 뭐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빠질까 봐 얼른 채촉에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위험을 잘 아신 거죠.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과거의 경험,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일평생 가운데 이어지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목표에서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치 전기 콘센트에서 코드가 빠져있는 컴퓨터. 아무리 사양이 좋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무엇합니까? 콘센트에 빠져있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기름이 하나도 없는 최고급차.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냥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시련과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는 있죠. 아,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어려움이 이런 풍랑이 닥치는 거지? 결국 정말 필요할 때는 곁에 계시지 않는 거구나. 가만 그러고 보니까 혹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이런 풍랑 당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따로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야? 야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되돌려 주실 줄이야. 믿고 따랐는데 결국 이렇게 망하게 하실 생각이었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 벌 주려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최근에 뭘 잘못했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겠죠. 보내신 것도 예수님.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장 그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의 심정을 몰라주고 다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수 있고 아니면 만났을 때 아셨을 수도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가는 길 가운데 당하는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가장 어둠이 깊을 때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을 그때, 가장 마지막 때. 하지만 바꾸어서 보면은 동트기 바로 전,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없다고 날리더니 이제는 왔다고 날립니다. 유령이라고 하죠. 폭풍우를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임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나다, 평안해라. 왜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가까이 계신 주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아예 유령으로, 귀신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안심하라고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잠잠해질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대단한 베드로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인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을 수 있는데, 감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배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랄 수 있는데, 베드로는 나도 주님처럼 물 위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풍랑과 문제 위에 주님처럼 서기를 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나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요청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베드로가 걸어간 것은 물 위가 아니라 사실 주님의 말씀 위를 걸어갔다는 거죠. 말씀을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지금 현재의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기만 하시면은 그 말씀 위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위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와야죠. 이건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묻고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듣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들으면 무엇합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늘 필요합니다. 대부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모험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경건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음성에 대한 우리의 순종일 뿐입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그때 진정한 능력과 평강을 경험하고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주시고 계시는,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없다면 구하셔야 되고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있다면 나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시선은요? 오직 주님께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 혹은 내 자신 바라보는 순간 다시금 그냥 나의 원래 모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물론 때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얼른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계속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책망이 아닙니다. 지도이고 훈련입니다. 생각의 싸움, 결단과 행동의 필요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작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런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나온 다리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있는 배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밟고 걸어가겠다. 아, 빠져든다고 얼른 몸을 돌려가지고 배를 붙잡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되돌릴 수 없는 없다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망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망하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처럼 과거의 성공이나 경험 또 현재의 지금 상황에 도취되어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무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한적하게 산으로 가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밟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